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구약성경 순서를 따라가 보면 이사야서부터를 우리가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부르는 책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선지자들이 쓴 책을 모아 놓았기 때문이죠. 선지서로 분류되는 책은 모두 17권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좀 그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예레미야, 애가와 다니엘을 별도로 놓는다면 선지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라는 큰 책이 있고, 뒤에 이제 12권에 달하는 소선지서들이 있죠. 이 소선지서 12권을 다 합치면 앞에 큰 책들과 비슷한 분량이 됩니다. 각 선지서는 저자도 다르고 또 쓰여진 시기와 장소도 다르기 때문에 다채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핵심되는 내용은 이제 공통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서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심판과 회복이라고 요약할 수 있죠. 이제 이사야서의 경우도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66장인데 1장부터 39장을 심판이라고 묶을 수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제 이렇게 요약해도 크게 틀리진 않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이고, 그리고 앞에 3분의 2는 심판을 다루고 있고, 뒤에 3분의 1이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둘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앞에 내용은 어둡고 뒤에 내용은 밝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사는 게 벅찰 때도 많고 힘들 때가 많으니까 이제 밝은 이야기에 끌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어두운 이야기는 좀 덮고 건너뛰고 밝은 이야기로 바로 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도 40장부터 읽으면 이제 우리 마음에 처음부터 흡족하게 다가오곤 하죠. 한번 40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1014면 어간에 있습니다. 자, 40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이게 끝이 아니죠. 40장부터 읽어가면 정말 내용이 갈수록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더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둡게 보이는 앞에 39장은 넘기고 밝은 빛이 시작되는 40장부터 읽는 게 우리 마음에 훨씬 어울려 보이죠. 마음이 평소 같지 않게 요즘 슬픔이 많으시다면 40장부터 읽으셔도 하나님께서 뭐 그리 야단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앞에 39장의 말씀을 그저 건너뛸 수만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도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이 39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앞서서 우리는 이 부분을 심판이란 말로 요약했습니다. 자, 심판이란 하나님이 그간 사람들이 해온 행동을 이제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는 말이 되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 사람이 뭘 잘한 적이 잘 없죠. 그러니까 이 판결을 받으면 상을 받는 일은 아주 드물고 대개는 심판이라고 말할 때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벌을 선고받는 이 내용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심판이란 말에 담겨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기준을 어기고 있음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곧 벌받을 것이다 라는 선언과 마찬가지 내용이 됩니다. 자, 이사야 첫 부분에 가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오죠.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에서는 1장 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이사야 앞부분의 분위기가 어떤지 금방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과 애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는데 이제 그에 어울리는 반응이 없죠. 아니, 어울리는 반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을 이제 배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슬프다 하는 것이 이 상태에 어울리는 감정이 되죠. 우리가 살면서 간혹 자식이 왼수라느니 가족이 왼수라느니 하는 이제 그런 투의 말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데, 바로 그런 분위기가 여기 이사야서의 상황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39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이 부분의 공기는 정말 숨이 막힐 만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래서 이 39장의 내용을 이제 심판이라고 요약하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죠. 1장부터 시작한 이야기는 5장까지 한 묶음으로 묶어볼 수 있는데, 자, 5장 끝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장 26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들이시죠. 자, 이들은 이민족인데 부모 또는 주인을 배반한 무정하고 의리 없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되는가? 5장 3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이건 소리만 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격을 하며 지르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어두움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자, 이것이 심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1장부터 시작하여 5장에 이르도록 어두운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심판이라고 크게 요약할 수 있지만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인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도 역시 1장에서 39장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분위기는 좀 달랐죠. 4장 2절부터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앞으로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모든 새끼들이 다 귀엽고 예쁘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싱그러운 시절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일은 결실하여 소산까지 낼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새싹이며 어떤 소산이 여기 묘사되는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영화롭다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영광은 흔히 빛과 함께 결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이 비쳐서 반짝거리는 어떤 모습을, 그런 장면을 여기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전체 분위기는 어땠냐 하면 슬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기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은 39장이 이르도록 여러 차례 반복될 터인데,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비유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방에 검은 물이 출렁이고 사나운 파도가 쳐대는 그런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를 우리가 탄 배가 떠가고 있죠. 어두워서 방향조차 알 수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언제 가라앉을지 알 수 없어 두려운데, 저 멀리 먹구름을 뚫고 빛이 비치는 작은 섬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섬을 만나면 잠시 쉴 수 있겠죠. 그리고 잠시 쉰 이후에 이 바다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1장에서 한 39장까지의 모습은 바로 이런 그림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검은 바다 위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어 자주 실망하고, 그리고 때로 낙담하면서 검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물결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럴 때면 묻게 되죠. 무엇이 앞으로 좋은 것이 나오기는 할까? 결국 그냥 이러다가 끝나지 않을까? 자, 우리는 살면서도 우리 삶을 바라보며 그런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바로 이렇게 정처 없어 보이는 항해에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이죠. 중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거기서 빛이 비치는 섬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끝내 종내에는 그저 빛이 비치는 작은 섬이 아니라 정말 환한 빛의 대륙에 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0장부터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이르면 더는 어둠이 우리의 상황을 묘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은 그저 40장에 이를 때까지만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도 빛을 비추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위가 어두운 바로 여기, 거친 풍랑으로 요동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바로 여기에도 빛줄기를 비추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면 후회할 것이 많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의기소침할 때가 많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렇다 할 미래의 모습도 그려지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의 싹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뚫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가 확인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지혜는 늘 밝게 시작해서 어둡게 끝나곤 합니다. 젊어서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늙어가고 세계는 자꾸만 좁아져만 가죠. 그래서 나이가 들며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닫혀져가는 세계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죠. 쇠약해지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생은 결국 끝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빛나는 대륙에 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방이 어둠이라고 생각하며 자꾸 슬픔으로 기울어져 가지만 너희의 세계는 그리고 너희의 삶은 그렇게 저물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39장에 이르도록 빛의 섬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죠. 그리고 차차 우리가 알아보게 되겠지만 이 섬은 그저 하늘에서 잠깐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빛 위에 세워져 있는 빛나는 터전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는 간혹 만나는 환한 섬이 실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뿜어 올려지는 빛의 기둥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혹 요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이어지고 있죠. 자, 4장 3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우리 삶에 빛이 비친다는 이 비유를 성경은 거룩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함은 하나님의 독특하심을 표현하는 말이죠. 자,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좋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지만 피조물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하나님과 견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선하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은 여느 피조물과는 다르게 대하신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독특함, 거룩함에 그의 백성들은 더욱 가까이 이끄시죠. 그것이 여기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라는 구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의 삶은 그저 빛이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은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죠. 자,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찬란한 미래에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3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자, 이들의 모습은 빛나는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는 감히 설 수도 없는 허접한 피조물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빛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가 아니라 빛을 그저 희미하게만 반사하고 있는 피조물들에게 마음을 바치며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느라 바쁘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떤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결국 이들이 도달할 곳은 이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저 이 삶이라도 유지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결국 이들이 이를 곳은 저 검은 물 및 어두운 물 아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온갖 그 허접 쓰레기 같은 것들을 손에 붙들고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애쓰고 있죠. 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빛을 비추시려면 그저 몇 가지를 보충해 주신다거나 몇 가지를 더 주셔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을 의지해서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4장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기시며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왜 이사야서는 회복이라는 좋은 소식을 놔두고 3분의 2나 되는 긴 분량으로 심판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 길고 긴 형벌을 통해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럴 리가 없죠. 자, 사람은 그저 실수를 하면 넘어가주고 못 본 척 해주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까다롭고 별나셔서 이렇게 길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상태가 유독 별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 읽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통해 구원이 마치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상태는 우리에게 부족한 몇 가지를 보충해 준다든가 또 우리가 어느 날 마음을 돌려 심기일전하면 개선될 수 있다든가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구원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내내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방식으로 구원에 대해 정반대의 비유를 들고 있죠.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소멸하는 영은 태우는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태우는 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또는 산자를 죽여버리는 것처럼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됐던 우리의 예상이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죠. 자, 우리는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갖고 있는 이 정도, 붙들고 있는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약하나마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관심사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삶에 실패했다고 해서 원래 그들을 위해 세우셨던 기준을 낮추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정하신 그분의 기준에 따라 그 백성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불로 태워 없애듯 해서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활동한 지 대략 100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나라의 멸망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기에 그들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도 그저 피하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멸망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삶에 드리우는 함의는 훨씬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삶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망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죠. 나라의 멸망은 그들이 삶을 망가뜨린 데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의 멸망이 그저 자연스러운 결과이게만 놔두시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은 결과에 그치지 않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나라의 멸망은 그간 모든 일의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밝은 앞날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의 묘한 구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판단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거듭해 삶을 곤경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자, 그런 우리가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볼 때 후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으니 이 꼴에 처한 것도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인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불살라 새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은 불태우셔서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서조차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4장 5절과 6절에서 이런 인상적인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죠. 5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기 온 시온산과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든 집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삶이 어떻게 묘사되는가 하면 거긴 낮이면 구름이, 밤이면 불이 지킨다고 말하고 있죠. 자, 광야에 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자,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언제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돌보신다는 정도로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들의 삶을 뭐라고 묘사하냐 하면 방금 읽었던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모든 영광이 덮개를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영광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삶을 영광이라고까지 부르시고 그 영광 위에 덮개를 덮어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삶은 타는 듯한 열풍도 폭풍과 비바람도 타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삶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삶은 영광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심판을 선고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어지럽혀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할 때조차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것이고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태워서라도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태우셔서라도,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면 그 일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저 상황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절망스러울 때라도 우리는 빛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대륙과 같은 40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니더라도 이곳에 여전히 빛은 드리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밝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린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아래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삶에 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가 버린 잘못을 다 태워버리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의지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함을 소원하며 오늘 이 자리를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